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여기서 처음에 19절에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하지만, 그러나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 시점에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요한을 주목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너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데 가운데 너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닌 것,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엘리야라는 질문은 바로 말라기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등장하는 엘리야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선지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새로운 선지자, 다시 보내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 말하는 본문에 근거하여서 질문합니다. 내가 선지자냐?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 또한 부정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물었지만 이 세 가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또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에 비하면, 말하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부분에 가깝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는 자신이 절대로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가져갈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 스스로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사야가 말하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물체의 진동으로 울려나는 파장을 말합니다. 종을 울리면 그 종이 울려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퍼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게 됩니다. 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면 그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나면 바로 이것이 사라져서 공기 중으로 흩어질 뿐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 남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자신을 이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말하지만 소리를 내지만 퍼져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 존중하는 감정,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치는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것이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야 내가 좋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돈을 열심히 벌어서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몰거나 아니면 남들이 보는 당당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 어떤 비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가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감정이 이 태도가 너무나 만연하여서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이 비싸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을 무시한다는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기 집이 비록 엄청 더럽고 지저분하고 허름하지만 자신이 보여주는 그 장면만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래서 남들이 아, 이 친구는 잘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비싼 곳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여행객 커플을 봤는데 그 맛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하루 종일 여행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그 앞에서 맛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줄이 엄청 길어서 그런지 둘이 말도 하지 않고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커플 중에 여자가 생각난 듯이 셀카봉을 들어서 그 뒤를 배경으로 그 맛집의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표정이 너무나 어둡고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사진기를 갖다 대니까 둘이서 엄청 다정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다시 그 카메라를 내려놓으니 예전처럼 힘들게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가 가진 것들이나 아니면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단지 소리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나 엘리야는 아니더라도 선지자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데 그는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비중이 없는 듯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태도는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지어는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신들매조차 맬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신들매를 맨다는 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노예에 가깝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의 태도는 겸손할 것이 아니라 소심하고 작아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무기력하거나 힘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심하게 사람들 앞에 숨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 세례요한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옷이 두 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신을 두 벌 가지고 있는 자는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살아야 하는 법과 군인이 살아야 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진노를 대비하라 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이후에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그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마치 모든 것 위에 있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자신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그들을 평가하는 그를 평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 존재도 아닌 자신에게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는 바로 그 뒤에 사역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은 제사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하면 그 양이 대신 그 사람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렇게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그 유래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삭이 나에게서부터 왔고 네가 의지하는 그 이삭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대신 바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뒤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쳤고 어린 양은 이삭 대신하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또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하는 당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은 살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를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 어린 양을 자신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함을 입고 정죄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를 내가 소유에 걸거나 인정에 걸지 않고 권력에 걸지 않고 나는 비참하고 남루하지만 내가 이룬 실적이나 내가 모은 재정이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의 가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 심리학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계속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세상에 당당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칭찬했습니다. 넌 잘하고 있다. 너는 잘 말하고 있다. 너는 학교 가는 것이 기특하다. 이런 것들을 잘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뻥튀기처럼 부풀어 올랐던 자신의 자존감을 실제에 만나고 그것이 터져버려서 오히려 더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빠져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inflated self-esteem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과 실제적인 자신이 부딪혔을 때 정말 자신이 저주함을 받는다고 더 무너지고 더 낮아지고 더 무기력해서 힘들어짐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가치를 거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어떤 성취했었던 그 능력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버렸더니 내 자신이 그것을 직면하고 못 견디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대신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로 죄를 삼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우리가 의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비참해지시고 남루해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앞에 있는 평가에 휘둘리지 않거나 내 스스로 바라보는 내 자신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떠함이 자신의 자존감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비천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신 그가 사랑하시고 내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바라보라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자신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어느 순간 그것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가치를 거십시오. 그가 우리를 보는 것,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루 주목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내 삶이 맞춰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점에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아버지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